아시는 바대로 이제 권장희 소장님 나오셔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정과 교육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이영규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이 교회의 칭찬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좋다고. 예, 교회 자랑을 엄청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왔네요. 예, 우리 친구들 들을 준비는 돼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학교를 가면 왜 수학도 잘하는 애들이 있고 영어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교실에서는 실력 있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실력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걸 실력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어디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네, 좋아요. 네, 해볼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실력 있는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특강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제안을 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보자. 오늘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이랬을 때 네 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실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멘. 네, 우리 실력 있는 친구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말 부모 세대들로부터 뭐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도 너무 많은 아이들이요 그걸 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 뭘 제안을 하면 아예 됐어요. 아예 싫어요. 이러고 자기 고집과 멋대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걸 누리지 못하죠. 우리가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물론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제안할 때 예스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예, 그게 실력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도 이제 올해 대학생이 됐는데 우리 애 보여줄까요? 예쁘죠?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예,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빠 닮았다 소리. 이거는 고1 때 성령 충만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약간 성령 충만한 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예. 우리 아이도 올해 대학을 갔는데 이제 입학식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선배들이 이제 신입생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환영회를 하나 봐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다 이제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너희들 몇 시까지 와라. 신입생 환영회를 우리가 해줄 거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보니까 뭐 술 게임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더래요.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술 게임을 하면 술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엄마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술 게임을 하는 거 보니까 술을 막 먹이는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엄마 아빠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술을 마시는 게 죄는 아니다. 술도 음식이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드셨고 술을 먹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닌데 아빠의 경험으로 보면 술을 마시면 그거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면 계속해서 권하는 걸 거절하기 어렵다. 왜 잘 마시다 내가 주는 건 거절해? 이러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중단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예 초장에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아예 얘기를 하면 좀 편하게 지낼 수가 있다. 그런데 결정은 네가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해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 가서 그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신앙적인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이제 선배가 학과 이제 대표가 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존중하고 술을 안 마셔도 아니 누가 너에게 뭐 억지로 술을 마시려고 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초기에는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매일 술을 마시는 문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가서 이제 안주 축내고 술 게임을 하면 게임하다가 자기가 걸리면 물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어울리고는 이제 놀고는 오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매일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애를 볼 뻔했던 거예요. 매일 이제 늦게 들어오는데 술을 안 마시고는 이제 오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매일 이제 술 마시고 술퍼 마시고 오는 아이를 집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이제 추측이 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의 제안을 존중함으로, 본인에게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압력이고 대학 생활을 처음 하고 우리 아이는 사회 생활을 처음 하는 거예요.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고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압력이고 두려움이고 했을 텐데,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신뢰함으로 자기 결정을 거기에 의탁을 해서 결정해 준 것이 저는 아빠로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런 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함께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존중함으로 신뢰함으로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아멘? 예. 아멘? 친구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예. 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는 책이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사사기는 그 이후 이야기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써놓은 책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그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키 구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세대의 반대말. 저는 이 다른 세대의 반대말이 바로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요. 문맥적으로 보면. 보세요. 7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10절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도 부모 세대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겼더라. 만약에 10절이 이렇게 기록됐다면 사사기는 완전 다른 역사책이 됐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완전 달라졌겠죠.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단어가 다른 세대가 되면서 역사가 바뀐 거죠. 이 일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보면, 우리 딸도 보셨지만 보면 누구 자식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보셔도 너 누구 아들이지? 누구 집사님 딸이구나? 우리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 알아보죠? 아, 똑 닮았잖아요. 금방 알아봐요. 근데 요즘 교회 가보면요, 중등부 예배실에 가보면 의심스러운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집사님 아들이야? 네가 그 권사님 딸이었어? 이렇게 의심스러운 아이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세요. 우리 현상교회에서 단 한 명만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우리 교인 중에서 대표로 그분이 뽑혀가실 것 같은 아주 신앙적인 삶을 사세요. 그런데 그 아들은요, 그 딸은 예배 시간에 멍때리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왜 이런 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로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것들이 연결되지 않고 달라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스마트폰 같은 거라는 거죠. 여기 두 세대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있고 다른 세대도 있고.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이가 동행하면서 같이 고백하고 섬기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과 상관없이 스마트폰과 함께 인생을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다음 세대도 될 수 있고 다른 세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요,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고 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아들은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인사는 안 하고 그냥 아빠 주머니만 막 뒤진다는데요. 뭘 찾고 있을까요? 예, 정확해. 아빠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아들 하루 종일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살았을까요? 무엇을? 예, 오나의 스마트폰 옷이 없어서. 오나의 스마트폰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이 스마트폰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 하루를 산 거야. 예, 띵동 하더니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 드디어 스마트폰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오락하는 걸로 보이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걸로 보이죠. 마치 인형을 갖고 놀고 레고를 쌓고 놀고 장난감을 갖고 놀듯이 오늘날에는 디지털 장난감이라는 스마트 기기가 나와 있으니까 저걸 그냥 가지고 노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저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배라는 것은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내가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한 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동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뭘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하려면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된다. 이 생령, 살아있는 영은 끊임없이 말씀과 하나님과 예배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도 장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몸에다가도 장치를 만드셨어요. 우리 몸에는 어떤 장치가 있냐면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갈망하는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굶어보세요. 뭘 갈망한다고요? 음식을 갈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굶었는데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 몸은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서 전신 거울 앞에 딱 쓰면 굉장히 이 아랫배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밥맛이 안 생기죠? 그리고 결심을 해요. 아, 오늘부터 저녁을 굶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그래봤자 밤 11시 되면 꾸역꾸역 또 뭘 먹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학생들 많이 있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살찐 애들 있어요? 다 날씬하네요. 여기 또 희한하게 다 전체가 다. 저래도 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어떤 상태냐고. 자기 쪘다 그래 다 여기. 그지? 날씬하다고 생각해? 어? 그래? 너한테 묻는 거야. 너 날씬하니? 아니라고 생각하지. 옆에 너 날씬하다고 생각해? 얘들이요, 충분히 날씬하거든요. 근데도 본인들은 다 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 먹어봤자요, 밤늦게 또 계속 먹어요 애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야. 마치 우리 몸이 끊임없이 음식을 갈망함으로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영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3살, 5살, 7살로 되기 전부터 뽀로로부터 시작돼서 재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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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와 욕망과 쾌락이 갈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자리에 재미가 갈망이 되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따라해볼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이라는 세 글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바로 갈망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딱 사랑해 보세요. 뭐가 생긴다고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갈망이 되어서 당신을 찾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이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 가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은 하나님 아닌 것에 갈망이 잡혀있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면 중독이 안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갈망하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더 갈망이 생겨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갈망하고 아빠가 오면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라 아빠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반갑고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 안에 예배를 잃어가는 아이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많이 다니는데요. 어느 교회를 가도 중고등부 예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큰 교회를 가나 작은 교회를 가나 도시교회를 가나 농촌교회를 가나 교회의 공통점, 중고등부 예배의 공통점. 찬양 시간에 소리 내어 찬양 따라 부른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요. 많은 아이들이 입을 열어 찬양을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영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야 될 그 영들이 죽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예, 오늘은 뭐 그 얘기를 깊게 할 수는 없고요. 저에게 두 시간밖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우서 나눠드렸는데 이거는 두 시간씩 네 번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은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 유업을 이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것을 과학적, 뇌과학적 측면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간가요? 오늘 2번만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하루에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이 4.8시간, 4시간 47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8시간 학교 가고 8시간 잠자고 이제 남은 건 몇 시간이 하루에? 8시간. 8시간 중에 30세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 빼고 나면 이제 몇 시간 남았어요? 8시간에 3시간 빼면? 5시간. 근데 5시간 내내 뭐 하고 있다고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영이 저기에 잡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에딕션이라고 그러는데 에딕션이라는 건요, 라틴어로 잡혀 있다, 갇혀 있다, 의존돼 있다, 묶여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하루 5시간 남은 시간을 전체 스마트폰에 잡혀서 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냐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측면을 과학적인 측면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먹을 이렇게 두 개 묶어보세요. 이렇게 주먹을 딱 묶어서 보세요. 자기 주먹. 각자. 자기 주먹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예요. 생각보다 작죠? 그만해요. 우리 뇌는 1.4kg.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엄청 큰 뇌가 우리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 뇌의 전부예요. 우리 뇌는 크게 이제 손 내리시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요. 안쪽 뇌와 바깥쪽 뇌. 어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르네요. 우리는 뇌가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면 어디가 떠올라요? 그렇죠. 좌뇌와 우뇌. 그런데 여러분 좌뇌 우뇌는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 좌뇌는 논리적인 거, 수학적인 거, 뭐 이성적인 거 이런 걸 처리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아, 못 들어보셨어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뇌 영상 촬영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좌뇌가 한다는 논리적인 거, 수학적인 거, 이성적인 걸 시키면서 그걸 하게 하면서 뇌를 찍어봤더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디가 움직여야 돼요? 좌뇌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양쪽 뇌가 똑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뇌는 뭐 음악적인 거, 감성적인 거, 뭐 예술적인 걸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키면서 뇌를 찍어봤더니요. 우뇌가 움직여야 되는데 좌뇌도 우뇌랑 똑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양쪽을 같이 사용함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과학이에요. 이 좌뇌 우뇌 이론은요. 그래서 과학적 사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혈액형 같은 거예요. A형 성격 어떻고 B형 성격 어떻고 우리 들어보면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요. 그렇다죠? 근데 이거 과학이 아니에요. 아직도 혈액형 성격 구분을 과학으로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에서는 안쪽 뇌와 바깥쪽 뇌로 나누는 이 안쪽 뇌는 본능을 관장하는 뇌라 그래요. 그러니까 깐난아기가 배고프면 응애 하고 울죠. 여러분이 아기가 배고픈데 꾹꾹 참고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아기가 잘 살아남는 이유는 이 안쪽에 변형계라는 동물의 뇌 이 부분이 잘 작동되기 때문에 사는 거야. 본능뇌가. 그런데 동물들은 이 안쪽 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화가 나는데 꾹꾹 참고 있는 동물을 보신 적 있나요? 동물들은 본능대로 반응해야 살아남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동물의 뇌라고 하죠. 근데 사람은 다른 거예요. 동물과. 사람은 3살이 되면 바깥쪽 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밖에 있다 그래서 대뇌피질, 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신피질 뭐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이 바깥쪽 뇌가 잘 만들어져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쪽 뇌는 뭘 하느냐? 첫째, 언어, 말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제 말을 알아듣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바깥쪽 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있다면 이 원숭이는 지금까지 한 20분 동안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얘는 왜 못 알아들어요? 원숭이는? 바깥쪽 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간의 바깥쪽 뇌를 이렇게 잘 떼다가 원숭이 뇌에다 딱 붙여놓으면 원숭이가 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할 수 없을 것 같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생각 중이에요. 네.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바깥쪽 뇌를 떼다가 원숭이에다 붙이면 원숭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사실은 제가 이런 주장을요 한 3, 4년 전부터 했어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어요. 인간의 바깥쪽 뇌가 말을 하는 곳이니까 그걸 떼다가 원숭이 붙이면 원숭이도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지난해 12월 달에 이렇게 뉴스 검색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된 거예요. 예, 이런. 오스트리아의 피치 교수라는 사람이요. 언어학 교수인데 원숭이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바깥쪽 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논문을 낸 거예요. 그것이 과학 잡지에 실린 것이 신문 기사로 나온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제가 봤더니 이런 얘기였어요. 이 사람이 원숭이를 MRI 촬영을 했대요. 엑스레이를 찍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 MRI 촬영하고 원숭이 이렇게 그 싱크를 해보니까 90몇 퍼센트가 성대 구조나 이 그 구강 구조나 성대 이것이 사람과 원숭이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확인을 했어요. 성대나 구강 구조로 봐서는 원숭이랑 사람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노은기를 들고 원숭이가 사는 마을을 간 거예요. 원숭이 숲을 간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숲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원숭이가 하는 소리를 다시 녹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숭이들이 말을 못하지만 조용히 살진 않죠. 그죠? 원숭이 숲에 가보세요. 걔네들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나름 엄청 시끄러워요. 지가 하는 말을 지가 모르고 남도 모를 뿐이지 조용하진 않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다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해서 하다가 연구실에 와서 이 소리를 이제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소리 중에서 끝! 끝! 이런 소리 있으면 그 끝이라는 소리를 잡아놓고, 뭐! 뭐! 이런 소리도 잡아놓고, 닝! 이런 소리 잡아놓고, 굿모닝!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든 거예요. 편집을 해서. 그래서 문장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영어권의 사람들이요, 소리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말뜻을. 알아들은 다음에 이게 원숭이가 한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랬대요. 와! 원숭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했어요? 다 그렇게 놀랬다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알아들은 소리는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원숭이 입에서 나온 거 맞죠? 편집은 누가 했어요? 사람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원숭이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편집할 능력이 없어서다. 편집할 능력은 어디에 있다? 바깥쪽 뇌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에 지구상 어딘가에는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한 학자가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 능력이 있어요. 원숭이 그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3천 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하는 짓이 같아 달라요. 똑같죠? 근데 사람은 3천 년 전 사람과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왜? 우리는 바깥쪽 뇌가 있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은 뭐라 그랬어요? 원숭이들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류대로라는 게 뭐예요? 사과나무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죠. 3천 년이 지나도 이 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이게 종류대로예요. 3000년 전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똑같은 일을 하죠. 근데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옳은 거, 그른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도덕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원숭이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데 원숭이는 없다고요? 우리는 바깥쪽 뇌가 있고 원숭이는 바깥쪽 뇌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지면 인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이 바깥쪽 뇌가 문제가 있는지 교실에도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 때나 막 욕을 하는 친구들. 아무 때나 욕을 해.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는 좋다고 막 낄낄거리고 웃고 있어. 이거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바깥쪽 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은 도대체 바깥쪽 뇌가 뭐길래, 바깥쪽 뇌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인간이 되는가.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쪽 뇌는요, 두께는 2mm에서 4mm밖에 되잖아요. 여러분, 요만한 크기 2mm 속에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요소들이 거기서 다 일어난다는 것을 요즘 이제 뇌과학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 첫째, 이렇게 뉴런이라는 마치 종려나무처럼 생긴 세포가 있어요. 신기한 거는요,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이 세포 모양이 꼭 종려나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묘사하거나 설명할 때 때때로 종려나무에다 묘사한다는 사실 아세요? 출애굽기도 보면요, 15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열두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라는 땅에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70, 창세기에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혹시 나 안다, 어디쯤 무슨 얘기인데, 70이라는 숫자 나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세기에. 성경은 통 안 읽으시나요? 제가 듣기로 성경 엄청 읽는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이영규 사장님 좀 다른 것 같아, 소문과. 창세기 여러분,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70.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조상 야곱이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이곳에서 출발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다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사용한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는 이 뇌세포, 뉴런이라는 세포 모양이 꼭 종려나무처럼 생긴 거예요. 저만 신기한가 봐. 괜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신기한가 봐. 표정을 보니까. 이 나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뉴런이라는 세포를 이제 비유적으로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게 2mm 속에 몇 개가 있냐면 약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그러면 이 나무가 실제로 여기다가 2mm 속에 천억 개를 다 집어넣으려면 이게 클까요, 작을까요? 얼마나 작으냐면요, 1mm를 1000번 자른 단위의 크기예요. 1mm를 1000번 자른 거. 이걸 마이크로미터라 그래요. 대개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다음에 간격도, 여러분 이 나무를 천억 개를 심어야 되니까 이 나무 사이의 간격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천억 개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엄청 좁겠죠?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은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을 나노미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요? 예. 네. 여러분은 그러면 1mm를 1000번 자를 수 있어요? 100만 번은요? 100만 번을 자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에 내가 못하는 걸 누가 멋지게 하면 좀 놀래하지 않아요? 아니, 김연아가 빙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부흥 떠서 세 바퀴 반만 돌아도 공중에서 막 놀라잖아요. 만약에 김연아가 부흥 뜨든 열 바퀴를 돌아보세요. 그럼 이런 표정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1mm를 1000번 자르고 1mm를 100만 번 자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은 어쩌라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냥. 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제가 천억 개가 있습니다. 천억 개가 있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요. 와, 천억 개? 그러면 진짜 이 속에 다 들어가려면 작아야 될 텐데. 1mm를 1000번? 그럼 진짜 작은 거네. 보이지도 않겠다. 그래도 간격도 좁아야 될 것 같은데.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 와, 그럼 간격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렇게 좁은데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이걸 이제 각자 생각을 해줘야 감동도 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가능하시죠?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요만한 크기 바깥, 뇌의 바깥쪽 2mm 속에 인간이 되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데 과학자들이 왜 거기서 인간이 되나 봤더니 저렇게 뉴런이라는 나무처럼 생긴 세포가 무려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천억. 근데 여기 보면 나뭇가지가 있죠? 보이세요, 나뭇가지? 예, 이건 이제 수상돌기라고 하는데 이 나뭇가지가 뭐냐면 송수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 송신기, 수신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에다가, 다른 핸드폰에다 신호를 보내듯이 이 나무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다른 뉴런에다, 나무에다가 신호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호를요, 1초에 100번씩 보내는 거예요. 똑딱하면 100번. 똑딱하면 100번. 그럼 이게 붙어 있는 거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1초에 100번 왔다 갔다 하면. 100만 분의 1mm 간격 안에서 1초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신호를 과학자들은 시냅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따라해볼까요? 시냅스. 시냅스는 라틴어로 접합, 접착, 붙어있다, 악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100만 분의 1인데 거기에 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단어가 나왔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신경회로, 뇌신경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회로망이라고 부르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일주일에 100번씩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나뭇가지가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많죠? 여러분 이게 송신기인데 나뭇가지가 10개가 있다는 얘기는 송신기가 10개가 있어서 10개의 나무에다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라는 시냅스가 10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제가 입이 하나니까 지금 한 가지 말을 하잖아요. 제가 입이 10개가 있었다면 10입이 다 막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보니까요. 인간들이 입이 하나인 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들이 입이 10개씩 있었으면 세상이 엄청 시끄러웠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 엄마의 입이 하나인 걸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엄마 입이 10개 있었으면 여러분 집에 견디질 못해.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10개, 100개 있는 게 아니라요. 이 1000분의 1mm 작은 나무 하나에 이 나뭇가지가 수천 개에서 만 개씩 있는 거예요. 안 놀라우세요? 멘탈이 강하신 거예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1000분의 1mm라는 그 작은 데다가 송신기 만 개 붙이라고 그러면 가능하시겠어요? 예. 근데 반응이 없어, 왜. 그러면 나무 하나가 송신기가 만 개가 있으면 그러면 신호가 만 개를 만들어내. 그런 나무가 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 이 시냅스라는 신호는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만 개를 만들어내는 게 천억 개가 있으면. 천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천조개. 여러분 천조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같이 세볼까요?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천조. 16자리. 10의 16승. 그러니까 바깥쪽 내 2mm는 천조개 신호가 여기서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뇌신경회로 덩어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읽고 넘어갑시다. 시냅스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뇌과학자들은 그 시냅스를 또 연구했습니다. 100만 분의 1mm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100번씩 왔다 하는 그걸 연구해봤더니 얘네들이 신호를 보낼 때마다 그 신호 속에 이 전기 신호 속에 저런 신경 전달 물질들, 단백질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운반하면서 서로 이제 결합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하려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을 했지? 뭐였지? 이러고 했다는 얘기는 그 단어의 정보를 담고 있는 단백질이 빨리 시냅스가 움직여서 결합을 해서 입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빨리빨리 못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왜 손자 이름 부를 때 보면 이 손자 이름만 깔끔하게 부르면 되는데 입에서 다른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어르신이 되면 여기 있는 뉴런들이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니까 제품이 좀 낡잖아요. 여러분 가전제품도 오래 쓰면 어때요? 성능이 떨어지죠. 느려지고. 그래서 빨리 이 손자 이름을 담고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느려져가지고 마음은 급하고 빨리 안 되니까 엉뚱한 단백질을 무책임하게 막 결합해놔가지고 내 입에서 엉뚱한 단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뇌 속에서는 그렇게 시냅스들이 움직이면서 그 단백질들이 결합하면서 활동을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할 일 없는 과학자가요,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이 시냅스 하나 속에 단백질 몇 개가 들어있나 또 세봤대는 거예요. 세봤더니요, 시냅스 하나 속에 무려 10만 개의 단백질들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학생들이 좀 낫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 10만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단백질 하나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이 10만 명 들어가는 건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봤더니 오 여기 10만 명이나 모였네, 이렇게 큰 건물 가본 데 있나요? 그런 건물이 어디가 있냐면요, 여기 가까운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가면 있어요. 여기요, 관람석이 3층으로 돼,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여기 6만 6천 개 의자가 있어요. 꽉 채우면. 그 다음에 이 넓은 축구장 바닥에다 의자를 깔고 사람을 앉히면 3만 5천 명을 더 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관람석까지 사람을 꽉 채우면 몇만 명 들어간다고요? 10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월드컵 축구 경기장만한 시냅스가 우리 바깥쪽 내 2mm 속에 천 조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한테 계시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천조개 월드컵 경기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2mm 속에다가 100만분의 1mm 단위로 만들어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지구 표면적, 지구 전체 면적을 놓고 월드컵 경기장 면적을 놓고 지구 하나에다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 몇 개나 지을 수 있나고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요, 지구 하나에는 상암구장을 86억 개를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천조개를 지으려면 지구가 12만 개가 필요해요. 지구 12만 개가 있어야 천조개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손을 대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속에 따라하세요. 이 속에 천조개 안에 되는 월드컵 경기장이 지어져 있다니. 아니, 각자 자기 거. 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얘는 졸고 있어서 제가 지금 깨우는 거고. 네가 따라하세요. 네가 여기다 대고, 각자 대고, 네가 지구 12만 개와 같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인간을 말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숭이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원숭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는 대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조개 월드컵 경기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놓으신 거죠.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 속에 일어난 일을 본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 삶과 당신, 나 자신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나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천 어깨. 이 나무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나무 개수를 한 개도 더 늘려 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좋다는 호두를 아무리 먹어도요, 나무 개수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엄마 뱃속 3개월에서 5개월이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천억 개 나무가 이미 다 심겨져요. 이때 특별히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천억 개 나무 중에서 음악과 관련된 나무가 특별히 하이라이트 돼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천억 개 나무 중에서 그림과 관련된 나무들이 특별히 하이라이트 돼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맨날 노래만 하고 있다면 얘는 왜 맨날 노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 엄마 뱃속에서 3개월, 5개월 될 때 하나님이 천억 개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를 특별하게 심었기 때문에? 음악과 관련된 나무를 특별히 심었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얘는 왜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천억 개 나무 중에서 특별히 그림과 관련된 나무들을 하이라이트 해놨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엄마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임신해놓고 아, 우리는 특별히 깨꼬리같이 노래 잘하는 애 만들어야지, 음악성 있는 애 이러고 막 한다고 해서 그런 나무가 커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의지랑 부모의 의지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맨날 노래하고 있는데 엄마가 야! 맨날 노래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잠 좀 깨, 너는. 맨날 노래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니? 그리고 일로와 일로와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음악 그만하고 맨날 수학 풀어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또 맨날 수학 문제만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 있을까 없을까요? 신기하지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어떤 나무가 하이라이트 됐다? 수학과 관련된 나무가 특별히 하이라이트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진짜로. 희귀종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중국을 갔었는데요. 거기 국제학교에 이제 교사인데 제 이제 후배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래요. 소풍을 갔대요. 소풍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요 쭈그리고 앉아서 구석에서 뭘 하더래요. 소풍 갔는데 뭐 하나 봤더니요 거기서 수학 문제 풀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으냐 했더니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또 수학 선생님이 하고 싶대요. 그 이상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나무가 어떤 것들을 하이라이트 해놓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지를 가지고 천억 개 나무를 만드는 데는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근데 보통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보면 이런 건물이 지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죠. 도면이 먼저 만들어지고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천억 개 나무를 우리 친구한테도 나무가 천억 개 여기에 엄마 뱃속 3개월 이 친구가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심겨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승현이 엄마 뱃속에서 승현이를 하나님이 그 만드실 때 천억 개 나무를 이렇게 쭉 배치를 3개월 5개월 때문에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심었을까요? 아니면 온 우주를 설계한 지혜의 하나님이 그 지혜를 반영해서 승현이에게 맞는 완벽한 나무를 심었을까요? 후자겠죠? 승현이도 그렇게 믿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승현이한테 심을까에 대한 계획, 도면은 언제쯤 그렸을까 하는 거야. 1번, 객관식이야. 1번, 승현이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눌 때 이제 막 그 수정이 돼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저 집 벌써 승현이 만들고 있잖아. 빨리 도면을 그려야지. 이러고 그때 도면을 즉각적으로 그렸다. 1번. 하나님은 그래도 준비성이 있으시니까 좀 빨리 하지 않았을까? 2번. 승현이 엄마 아빠가 결혼식 하는 날 저 집에서 이제 승현이가 태어날 거니까 미리미리 설계 도면 그려놔야지 하고 그렸다. 2번. 3번.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성이 그 정도는 더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승현이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쯤 이미 설계 도면 다 그려놓고 대기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3번. 4번. 그거보다 더 빨랐을 것이다. 골라봐. 정답이야. 근데 얼마나 더 빨리 했었을까 하나님은. 승현이를 위해서 도면을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계획을 얼마나 빨리 지었을까.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창세 전부터라고 얘기했어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교육을 잘 시키고 있네요. 목사님은. 네. 정답입니다. 창세 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은 하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지만 태초 전에도 사건이 몇 개 있었어요. 성경에 네 번 나옵니다. 태초 전 사건이. 그 중에 하나예요. 태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의 설계 도면을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정하사라는 게 영어로 보면 플래닝이거든요. 계획을 먼저 세웠다.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을 먼저 만들듯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얘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한다라는 이 삶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그때 이미 도면을 만들고 그 만든 도면에 따라서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이미 다 세팅을 해놨다는 거야. 왜? 엄마가 욕심을 가져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하사가 또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뭐 그 노트 A씨 나왔다고 지금 난리인데 여기 노트 A씨 똑같은 게 네 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네 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똑같은 회사에서 찍어낸 네 개 노트 A씨 있으면 이거를 고른다고 말을 해요. 집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를 딱 뽑을 때 이거 집는다 그러죠. 고른다는 건 뭐예요? 다 조금씩 뭔가가 달라야 고르는 거예요. 그죠? 같으면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선택했던 얘기는요. 똑같은 설계도면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선택했던 얘기는요. 우리와 나와 같은 도면을 갖고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설계 도면이 있으면 누가 건축을 해도 뭐 A 건설사가든 B 건설사가든 C 건설사가든 똑같은 도면이 있으면 건물은 어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도면이 다르면 같은 회사가 지어도 도면이 다르면 건물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머릿속 그 2mm 속에다 천억 개 나무를 심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나무를 하나도 심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도면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옆집 갔다 와가지고 야 옆집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면이 달라요. 적어도 그게 성립되려면 옆집에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데 너는 뭐 하니? 이러고 있으면 적어도 엄마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옆집애랑 우리 애랑 같은 도면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도면이 달라요. 우리 아이 안에 있는 천억 개 나무 중에 우리 아이만을 위한 독특한 하이라이트한 나무가 거기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계시적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읽는 거예요.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나 권장이를 이 땅에서 살아내들 실제 삶의 계획, 설계 도면을 완성해 놓으시고 드디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 땡땡땡에다 우리 부모님들만 내 자녀 하나 이름만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만 읽습니다. 태초 전에 시작. 내 아이 누구누구누구를 그럼 우리 아이의 존재는 태초 전에 태초 후에요.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도면을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 집에 태어난 거죠. 이게 계시적으로 부모들이 오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 얘기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승현이는 살아낼지어다.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청년들까지 우리 친구들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태초 전에 시작. 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가치, 존재는 이미 태초 전부터 설계 도면에 완벽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된 도면이 이미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딴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말라고 자녀들에다가 표식을 해놨어요. 우리 아이는 옆집애랑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표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아이 몸에다가 표식을 해놨는데 두 군데나 해놨어요. 두 군데나. 하나님이 두 번 할 때는 반드시 이루겠다 할 때 꼭 두 번씩 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꿀 때 구약이에요. 요셉이 꿈을 한 번 꿨어요? 두 번 꿨어요? 꿈을 두 번을 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번 반복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는 의지를 반영한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도 두 군데 표식을 해놨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게 아이의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우리 눈을 보고 키우죠? 눈을 막 피해가면서 애 키우신 적 있어요? 눈 피해가면서? 눈을 보게 되잖아요. 눈에 표시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홍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홍채가 같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홍채가 같은 인간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의 설계도면 우리 아이의 데스티니는 우리 아이만을 위한 데스티니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 부모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갔다 와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옆집에 바라볼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야 될 아이인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자꾸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군데 더 표식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많이 만지는 곳이 바로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에다 해놓은 거예요. 손에 뭐가 있어요? 지문. 여러분 지구상에 지문이 같은 인간이 있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이 대뇌피질 속에 아이의 데스티니가 나무로 심겨진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홍채와 손에 잡히는 지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지구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독특하고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알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합니다. 나무는 누가 심는다? 큰 소리로 나무는 누가 심는다? 하나님이 심어요. 언제 심을 계획은 세우셨다? 태초 전에 이미. 네. 그러면 시냅스 이 천조개나 되는 시냅스 천조개가 있다 그랬어요. 시냅스 뭐라 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신호라 그랬죠. 이거는 천조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신호는 나 자신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어? 내가 언제 만들었지? 천조계나? 만든 기억 없죠, 여러분? 이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예,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인간이 무슨 짓을 하면 그 무슨 짓을 하는 동안에 그것을 익숙하고 편하게 만들도록 열심히 여기서는 나무들은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시냅스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 바깥쪽 내 2mm 속에 있는 시냅스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 왜? 한 짓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짓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제가 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인생 이 모양 욕골인 건 다 하나님 책임이잖아. 하나님이 그런 나무를 나한테 심었단 말이야. 이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건물은 네가 다 지었다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당신이 책임 안 지려고.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리라. 직접 고하게 되리라.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내도록 하나님은 여지를 두신 거예요. 나무는 하나님이 심지만 건물은 우리가 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사람의 뇌와 오랑우탕의 뇌를 비교해보면요. 뇌 크기와 모양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대요. 이게 사람 뇌인지 오랑우탕인지. 크기와 모양은 떠놓고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가 다르냐? 시냅스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랑우탕이 사람처럼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오랑우탕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건물이 여기 시냅스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오랑우탕은 어떤 시냅스를 만들었을까? 그가 한 짓들. 오랑우탕은 주로 무슨 짓하고 살아 있을 동안? 주로 먹고 자고 싸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옆에 있는 오랑우탕 이도 잡아주고 걔네들 하는 게 그게 다잖아요. 그래 그런 건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랑우탕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오랑우탕이 늘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잖아, 쟤들이. 왜 멍 때리고 있다고요? 시냅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중에도 좀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저 친구 뭐가 문제다? 시냅스가 문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은 가소성이라고 설명을 해요. 시냅스가 만들어진 원리는 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가소성이 뭔지 1권도 설명할게요. 자기가 시작. 여러분은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하세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 반복적으로 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나무들이 뭘 만들었다? 시냅스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소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소성은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용어라서 낯설어요. 반대말을 생각하면 쉬워요. 이 가소성의 반대말은 탄성이에요. 뭐라고요? 탄성은 뭐냐면 용수철 같은 거 있잖아요. 용수철을 우리가 찍어 눌렀다가 용수철에 손을 떼면 다시 튀어오르죠. 힘을 가하면 모양이 바뀌는데 그 힘을 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성질. 이걸 탄성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스판바지 입고 있을 때 스판바지 딱 당겼다 놓으면 촥 들어가면 뭐가 좋다 그래. 탄성이 좋다 그러잖아요. 탄력이 좋다. 이렇게 갓 그게 그 말이에요. 되돌아가는 성질. 가소성은 반대말이니까 되돌아간다 안 되돌아간다? 안 되돌아가는 게 가소성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유리로 공예품을 만든다고 했어요. 유리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유리에다가 열을 가해야 되죠. 빨갛게 열을 가해야 돼요. 열이라는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라는 힘이 빠지고 나면 내가 만든 모양이 유지가 돼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 버려요. 유지가 되죠. 이게 뭐라고요? 가소성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쉽죠? 그러면 시냅스는 탄성이라는 거예요?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되돌아가 안 되돌아가? 열심히 뭘 만들어 놓으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엄마가 이제 옆집을 갔어요. 옆집을 갔는데 거기 있는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야, 너 진짜 자전거 잘 타네. 혹시 몇 살이니? 저 8살인데요. 와, 8살짜리가 자전거를 이렇게 잘 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엄마가 이제 집에 옵니다. 우리 집에도 8살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 얘기하겠죠. 아들,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가 자전거를 잘 타더라. 너도 8살인데 자전거 타야지. 그래, 아이가,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 있구나. 진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자전거를 타게 되나요?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 타게 되나요? 예. 네. 아, 제가 질문한 게 잘 안 느껴지세요? 질문하면 대답을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옆집 애가 자전거를 타는 데는 8살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있죠. 왜 타게 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연습을 하는 동안에 여기서 뭘 만들었다고요? 시냅스 만든 거. 균형 잡는 시냅스, 브레이크 밟는 시냅스, 페달 막 돌리는 시냅스, 핸들 움직이는 시냅스, 좌우를 분별하심. 이런 건물들을 열심히 지어놓은 거야. 지어서 이제 뭐가 생겼다고? 가소성. 유지가 돼. 유지가 되면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오랜만에 타려고 또 자전거 타야 하고 며칠 만에 잡으면 그 많은 연습을 또 해야 되나요? 바로 탈 수 있나요? 왜?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소성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전거 타게 하려면 이제 엄마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 자전거 타는데 필요한 건물을 짓고 있는 중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적용해 볼게요. 적용. 자, 이게 이제 나무는 내가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지만 건물은 내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7살짜리 아들을 둔 아빠 이야기 시작했었죠. 기억나시죠? 띵동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빠가 샤딱으로 반갑게 나와서 아빠 스마트폰 챙겨나간 그 집. 기억나시죠? 자, 이제 아빠가 옷을 갈아입고 이제 아들을 찾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사실은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지 스마트폰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아들 어디 갔나? 하고 이제 찾아. 찾아보니까요,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아빠 스마트폰을 뭘 해? 우리 아들 뭐하지? 하고 이제 앉아서 보니까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러니 아빠들 막 감동을 받아요. 와, 우리 아들 진짜 잘한다. 그리고 막 이제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안 가르쳐준 게임을 어떻게 지가 알고 설치를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빠들 감동을 넘어서 이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여보, 일로 와봐. 우리 애가 천재, 천재. 이거 안 가르친 것도 벌써 하고 있어. 빨리 와보라고. 기뻐뛰며 춤을 추고 있지, 아빠가. 자, 이 아빠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뭘 만든다고요? 시냅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와, 우리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오락실을 만들고 있구나. 그치, 내 속에다 오락실을 만드는 행위라는 거야. 시냅스는 인간이 무슨 짓을 해서 만들도록 해놨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읽고 있으면 지금 뭐 만드는 중이다? 도서관을 짓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도서관을 지어놓으면 거기서 뭐예요? 책을 읽죠. 오락실을 만들어놓으면 뭐 할까요? 게임을 하는 거죠. 지어진 건물대로 데스티니가 만들어지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핵심 두 가지 키워드예요. 뉴런, 인간을 만드는 천억 개의 나무들은 각각의 특성들을 거기에 담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그 나무들이 연결되는 집들, 건물들은 시냅스라는 연결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내가 어떤 짓을 하면서 만들어진다. 여기에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그 뇌과학의 기초는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퀴즈. 제대로 이제 제 말을 이해하셨는지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딱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딱 태어났을 때는 이 아기 바깥쪽 내 2mm의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태어났을 땐.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생각 중에 다시 대답 안 한 분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여기 시냅스들이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뉴런은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까 천억 개 다 똑같이 태어나는데 천억 개를 가지고 시냅스는 태어났을 때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뇌과학을 다 이제 마스터하신 거예요. 당연히 없죠. 왜? 한 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는요, 시냅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한 짓이 없으니까. 근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으면 앞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 할 거 아니에요. 얼쩡얼쩡 하면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이 되려면 저분들을 열심히 따라야 되겠네. 그리고 막 이제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쟁이들이 돼요. 그죠? 아기 태어나면 열심히 따라하죠. 아기가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따라하는 행위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예, 인간의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할까? 3살 되면 대충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부모님들 우리 애가 이제 3살만 되면요, 얼마나 의견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아이가. 옷도요, 지가 입고 싶은 옷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현관에서요, 지 신고 싶은 신발 신겠다고 땡깡을 부리고요, 얼마나 많이 말이 많아지는지 아주 힘들어지기 시작해, 3살 되면. 그게 뭐냐면, 이 3살짜리들은요, 엄마! 나 이제 대충 건물 지었어! 나도 이제 인간이야! 나 이제 인간 대접해줘! 이러고 이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제 누워있는데,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있는데, 앞에,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열심히 따라해. 그리고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정글북. 밀림에서 원숭이랑 살거나 늑대랑 산 아이들이 인간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원숭이 늑대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 틀린 거예요. 진화론은 뭐라 그래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숭이 사람이 됐으면 이 사람은 사람이니까 진화가 됐으니까 원숭이랑 살아도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랑 노는데 사람이 돼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화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6살 전후가 되면 이 시냅스 밀도가 이제 빽빽해지기 시작해요. 이때는 뉴런, 아까 그 나무, 이 나무가 신제품이라서요. 두세 번만 반복하면 바로바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이제 3살에서 6살 요 사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씩 다 착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다 하고 다 착각을 했어요, 우리. 근데 이건 착각이 아니라 이때는 폭발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3살부터 13살까지는 이게 정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제 50대 중반이 되면, 50대 중반 돼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어, 고마워. 진정성이 느껴졌어. 야, 너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런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실력이 아니에요. 50대 중반이 되면요, 이 나무가 이제 제품이 낡아가지고요, 연식이 오래돼가지고요, 건물을 잘 안 짓습니다. 가수성이 잘 안 생겨요. 책을 읽어도요, 한 페이지 넘기는 순간, 앞에 등장인물이 기억이 안 나요. 가수성보다 탄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를테면. 근데 이때는 폭발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뇌과학자들은 결정적 시기라는 말을 써요. 보세요. 제가 50대 중반인 제가 생각해보니까 키가 좀 작아, 제가. 그래서 아유 키 좀 더 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키 크는 약을 막 먹고 칼슘 오일을 막 먹고 키 좀 커보겠다고 막 운동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조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보라 그럴까요? 정신 차리라 그러겠죠. 정신 차리라. 왜? 저는 이미 키가 클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13살에서 15살 사는 우리 아이들은 키가 클 수 있는 결정적 시기죠. 이때 잘 먹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똑같은 종자인데 저나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종자인데 우리 때는 평균 키가 166, 167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중고등학생의 평균 키가 170 며칠이라면서요. 같은 종자인데 왜 달라졌어요? 결정적 시기에 먹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시냅스가 만들어지는데도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걸, 저 얘기는. 근데 이때 이 결정적 시기, 3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세 요 사이에 많은 결정적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언어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실제 사건이 있었냐면 비행기가 이제 밀림에 비행기가 숲에 추락을 했어요.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다 죽고 갓난하게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다 죽고. 그래서 그 일대에 살고 있던 늑대들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근데 6살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인간들의 눈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뉴욕으로 데려가서 13살까지 살고 죽었는데 13살까지 언어학자들이 달려붙어서 이제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요. 7년 동안 6살부터 13살까지 7년 동안 언어를 가르쳤는데 딱 두 단어를 익혔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두 단어 익히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0세부터 6세, 0세부터 3세 조개는 이때 언어적 개념이 시냅스가 안 만들어지면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언어를 가르치려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키 클 시기에 잘 먹는 게 중요했지 지금 잘 먹는다고 키가 크지는 않는 것처럼 많은 시냅스의 그 우리 인간의 요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여러분. 모든 창조적인 활동들은 언어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요, 요 시기에 이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인형을 갖고 놀거나 레고를 쌓고 놀거나 그림을 그림을 그릴 때 쨍이 놀아요. 계속 중얼거리면서 놀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인형이나 뭘 갖고 놀 때 뭐 계속 말을 하죠? 그게 자기 지금 언어를 재구성하면서 시냅스를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그 결정적 시기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이렇게 딱 뒤밀면, 이거 뒤밀면 애가 이거 보면서 떠들어 안 떠들어요? 엄마가 스마트폰 뒤미는 이유가 뭐예요? 왜 줘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입을 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어적인 구성이 멈춰지는 거예요. 결정적 시기에 그 언어가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언어적인 문제들이 영유아기부터 지금 결정적 시기를 놓친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언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건, 이건 조금 늦게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 6살 전후부터 형성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기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엄마 아빠가 아기 앞에서 재롱을 떨어주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거 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아기는 엄마를 보면서 웃을 생각이 없었어요. 웃을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괜히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경련이 그냥 일어난 거거든. 근데 엄마는 그걸 보고 아기가 자기 보고 웃었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온 가족 다 불러다 놓고 분명 웃었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 애기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와, 세상은 진짜 살만하구나. 인간들이 나한테 관심이 정말 많네?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부모님들이 리액션을 해주는 건요, 부모님들이 아기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떨어주는 거는, 아이들 이 결정적 시기에, 여기 대뇌피질 바깥쪽 이미의 시냅스 중에, 사회적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창문을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창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이 뽀로로는, 절대로 리액션이 없는 친구예요. 이런 아이들이 뽀로로 보다 뽀로로한테 말을 걸면 뽀로로가 지 하던 일을 멈춰놓고 내가 말 건다고 나한테 반응을 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여러분 뽀로로는요 절대로 리액션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뽀로로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지만 제가 전혀 나한테 반응하지 않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들어오면서 창문 없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창문이 없어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영유아기를 많이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보면요 애들이 이제 등원을 하면 유치원에 오면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을 맞이하잖아요. 이찬이 왔구나 반가워. 이제 인사를 하면 애들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안기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선생님 방학에 인사를 하면 애가 쳐다보고요 그냥 쌩 까고 지나가요. 진짜 많아요 이런 애들이. 얘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지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면 뽀로로는 절대 반응 안 해주거든요. 자기한테. 자기도 안 하는 거예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이 없어요. 창이. 내다보는 창이. 그리고 이제 자유놀이 시간 준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같을 때. 이제 자유놀이 주면 애들이 각자 놀다가 선생님이 얘들아 이제 각자 놀던 거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이거 할 거니까 모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돼요. 리액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와서 앉아서 선생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오라 그래도요 지 할 일 계속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랑곳하세요. 지 할 일만 계속 하고 있대. 걔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지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결정적 시기 여러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창이 안 만들어집니다. 영상 이루 보고 있으면요. 시냅스가 만들어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데 필요한 건물이 지어져야만 자전거를 타내는 것처럼 사회적 관계망도요. 그 건물이 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랑 같이 만지고 두비고 같이 상호작용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러고 그걸 보면서 이 창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정적 시기에 0세에서 10살, 10살에서 이때까지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것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방식과 상관없는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짓게 만들기 때문에. 자, 13,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4세 전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시작. 이제 14살 전후부터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 튼튼하게 만들고 자주 안 쓰는 시냅스는 가지치기에서 제거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살면요. 이러고 있으면 여기 있는 뉴런이 아는 거예요. 나무들이. 얘는 앞으로 게임을 본격적으로 할 모양이다. 그래서 게임 시냅스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오락실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고 사니까 상대적으로 책을 읽어요? 못 읽어요? 뭐 있죠? 시간이 없죠? 이거 번호로 책을 안 봐. 그러면 책을 안 보고 있으면 얘들이 또 아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책을 읽을 마음이 별로 없나 보네. 그래서 그동안 지어오는 도서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두드려 부수고 제거하고 철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년만 이러고 살면요, 이 바깥쪽 내 2mm 대내피질 2mm가 전면적인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개발. 여러분 재개발 아시죠? 원래 뭐가 많이 있는데 싹 밀고 필요한 것만 다시 짓는 게 재개발이잖아요. 친구 이름이 뭐지? 이산. 이산은 정조의 이름인데? 너희 어머님이 정조를 좋아하셨나? 이산아, 스마트폰이니? 몇 살이야? 중1? 어, 몇 살 때 엄마가 사줬어? 굉장히 조기에 스마트폰, 핸드폰 말고 스마트폰을? 2G폰 말고 스마트폰을 12살 하셨어? 굉장히 오래 썼네? 여기 몇 살이야? 똑같이네? 다 1학년들이야? 너는 몇 살 때 스마트폰이? 지금도 없어? 좀 다른 인생을 사네 둘이. 같은 나이로 살아도. 여기는 몇 살이야? 열? 열일곱. 고? 일. 언제 엄마가 이거 사줬어? 중2 때. 그래도 넌 비교적 늦게 가진 거겠다. 중2면. 그지? 자, 이름이 뭐야? 박. 준영이. 준영이가 중2 때까지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심심하면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 자, 책을 읽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도서관을 이제 짓는 거예요. 시냅스를. 그 다음에 이제 레고를 쌓고 놀면 레고방도 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라고 놀면 노래방도 지어지는 거예요. 또 동생이 있다면 동생을 괴롭히고 노니까 동생 괴롭히는 방도 지어져요. 여러분, 동생을 괴롭히려면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한지 아세요? 일단 엄마 눈을 잘 피해야 돼요. 엄마한테 걸리면 꽝이야.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 가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됐으니까 이제 너도 이제 스마트폰 써야지 하고 스마트폰 사줬어. 그리고 중2 때부터 이제 이러고 살면요, 그동안 지었던 유용한 건물들을 다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종합 레저타운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튜브 레저타운, 여기는 TV풀 레저타운, 여기는 카카오페이지 레저타운, 여기는 웹툰 레저타운, 요일별 따로따로 다. 게임 레저타운, 종류별 따로따로. 온갖 레저타운을 지어서 이제 3, 4년 지나면 이제 고등학생이 딱 되면요, 이제 여기에 전면적인 이제 레저타운이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뇌 구조를 그려보라고 해보면 애들이요, 여기 종합 레저타운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PC방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이거 이상해, 안 이상해? PC방에 책 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에게, 아들,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좀 읽어야지. 우리 딸 언제까지 스마트폰만 안작거리냐. 책 그거 안 읽어. 이 말은 아이들에게는, 엄마! 뭔 소리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바깥쪽 내 2mm, 대내피질, 여길 보세요. 여기 지금 PC방이야, PC방. 엄마, 내가 PC방에 앉아있는데 자꾸 책 읽으라고 이상한 소리 하세요?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라고요. 종합 레저타운이 지어져 있으면요, 책을 읽어도요, 집중이 안 됩니다. 시냅스가 딴짓을 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중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오 살려주세요. 오디오 살려주세요, 오디오. 다시. 오디오 준비됐어요?
이른 아침 등교길. 손에는 스마트폰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침 조회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성적이 왜 떨어지는 걸까요?
아, 오늘 한 판만 하고 해야지. 근데 그것도 그날 계속하고, 그래서 시험 공부하다가도 시험 공부 못하는 그런 일이 좀 종종.
몸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눈 앞에 있으나 없으나 이게 항상 신경이 몰리는 건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많이 혼나죠.
공부할 시간에 계속 게임이 생각나니까 계속 그 게임 화면이 생각나요.
어떤 화면? 막
쓰고 막 죽이고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하면 적들을 더 빨리 물어줄 수 있나요?
PC방이 들어있으면요, PC방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짓을 해서 그것이 건물이 지어져서 데스티니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초 모든 그 기초적인 자료들을 다 제공해 주시죠. 그러나 그 자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내 살아야 돼. 그래서 신앙은 살아내는 게 신앙인 거예요. 살아낸 만큼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런지 제가 증명을 하나 해볼까요? 17살 소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적할 때 더 자주 짖는다는 옥사나. 그녀는 짖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나.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우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나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토미과 옥사나는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칩니다. 옥사나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사람이죠?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먹는 거는요? 걷는 거는요? 사람이라면서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리는 내 세포, 아까 그 뉴런이 우리는 천억 개가 있는데 저 친구는 700억 개밖에 없어서 저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나무는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저 친구나 우리나 다 천억 개가 자리 배정이 다 됐어요.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시냅스가 달라진 거.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냅스 건물을 지었고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냅스 건물을 지었어요. 지어진 건물이 달라지니까 데스티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손에 스마트폰 있었어,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 우리 어렸을 때 스마트폰 없었죠?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러고서 가만히 이러고 살았나요? 아니죠. 뭔가, 뭔 짓을 했죠? 스마트폰이 없었다고 가만히 있진 않았죠? 아, 부모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우리는 뭔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마트폰은 안 썼지만, 뭔가를 했죠? 자, 뭔가를 했단 얘기는 뭐예요? 그 뭔가를 하는 건물을 지으면서 살았단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지었던 건물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틀어주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심심해, 엄마 심심해, 그럴 때,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책 읽고 싶어서 옆구리 찌르면서, 엄마 심심해, 뭐 이랬을까요? 속셈 뭐예요? 뻔하잖아요. TV 틀어달라, 컴퓨터 켜달라, 스마트폰 쓰면 안 되냐, 요런 소리 할 때 하는 말들이잖아요. 엄마가 그 속셈을 알면 안 들어주죠. 버텨요. 못 들은 척해요. 10분만 참아보세요. 10분만. 10분만. 아이는요. 안 될 것 같으면 벌써 어딘가에 가서 그걸 포기하고 뭔 짓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죠? 예, 그 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건물을 짓고 있다? 그 뭔 짓 하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TV, 컴퓨터, 스마트폰 틀어주면 뭘 짓고 있어요? 레저타운. 재미에만 반응하는. 재미에만 갈망이 되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부터는 심심해 심심해 그러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어 있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여러분,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별짓 다 하는 건물을 여기다가 짓는 중이라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건물이 지어지면 어떤 인생을 살까요? 별짓 다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별짓 다하는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별짓 다하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장애물이 생깁니다. 장벽이 생겨요. 어려움이 반드시 오죠. 그러면 이거 그 앞에서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짓 다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되죠. 별짓 다 헤쳐나가야죠. 누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별 짓다는 건물이 지어진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이나 교회 와보세요. 중고등학생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고 동의하십니까? 그건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의욕 없지 않아요. 게임할 때 보세요. 의욕이 없나? 밤을 새고 있어. 근데 뭘 자꾸 의욕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지어진 건물이 레저타운밖에 없으면 재미에 반응하는 건물밖에 없으면 다른 과제가 주어지면 무기력해지. 할 게 못하는 거. 자전거 못하는 사람한테 자전거 타라고 자꾸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건물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에게 결정적 시기 3살부터 13살 가장 왕성하게 건물이 지어진 시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3살부터 13살까지 뭘 해요? 유대인들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통째로 암송시킵니다. 이 시기에. 근데 그때는요. 모든 아이들이 그게 가능해요. 왜? 폭발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이 이렇게 홈스쿨 하면서 암송을 시켜보니까요. 진짜 아이들은요. 두세 번 읽으면 암송이 돼요.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세 살부터 토라를 암송시켰을 텐데 저도 잘 몰랐죠. 초보 아빠라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14살부터 이 가지치기 하는 이 결정적 시기. 이 시기에요. 아이들이 심심하다는 것은 그건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위기. 저는요, 심심한 게 위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심심하면 딱 좋아요. 저는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에게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라 그러면 애들 불편해, 안 불편해요? 애들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결정적 시기에 만들어져야 될 인간의 건물들을 지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심심한 건 아이들에게는 위기예요. 위기. 근데 그 위기에 바로 뭐예요? 가장 하이라이트 된 건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악동 뮤지션, 이 남매 가수 아시죠? 악뮤. 이 악뮤가요, 몽고의 선교사 자녀들이었대잖아요. 얘네들은요,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부모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치도 않은 몽고에 가가지고요, 나가봤자 말이 안 통해. 놀 수가 없어. 근데 이 엄마, 아빠는요, TV가 없었대, 집에. 근데 학교도 안 보냈대요. TV도 없어. 학교도 안 다녀. 나가 놀 수도 없어. 진짜 위기가 온 거죠.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매가 맨날 들어앉아서 뭐 했다고 그래요? 기타 잡고? 맨날 기타 잡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바깥쪽 내 2mm 속에다가 음악과 관련된 나무를 하이라이트하지 않고 그림과 관련된 나무를 하이라이트 해놨다면 이 남매는 뭐하고 놀았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부수고 맨날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이 바깥쪽 내 2mm에다가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지혜를 담아서 온갖 은사와 선물들을 나무에 반영해놨지만 그건 언제 발현되면서 건물을 지어내냐면 위기가 올 때 가능한데 아이들에게 그 위기는 심심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1장 17절 시작.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생긴 것도 그렇고 머리가 나쁘면 생긴 거라도 돼야 무슨 얼굴 가지고도 먹고 살 텐데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려면 성경을 펴서 야고보 1장 10절을 파내 일단 파내. 파낸 다음에 그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속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 옆집애랑 똑같은 거다 아니다? 똑같은 건? 아니야 여러분. 옆집에 잘하는 게 있고 내 잘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문이 다르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 안에 다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물을 지어내려면 심심한 가운데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심한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걸 쓰는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이 약해진다. 우리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 남아있어요? 여러분 남의 힘을 빌리면 빠르고 편하고 쉬워요. 그런데 내가 전화번호를 외우려는 내 노력을 안 하면 여기 내가 안 하면 여기 건물 지어진다 그랬어요? 안 지어진다 그랬어요? 건물이 없어요. 시냅스가. 그러면 시냅스가 없는데 단백질 결합이 돼야 안 돼요? 시냅스가 움직여야 결합이 되는데 없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전화번호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이거 쓰셔도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거 쓰셔도 돼요. 왜?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끝났거든요. 결정적 시기가 지났다고요. 가수성보다 탄성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쓰시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결정적 시기를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못 만들면요 나중에는 그 삶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편하고 쉬운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는 그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요 아까 보여준 20살짜리 딸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를 안 다녔어요. 3학년까지 학교 다니고요. 우리 아이는 초, 중,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저희 집은 TV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 스마트폰 1월 달에 대학이 결정된 다음에 스마트폰 제가 사줬어요. 그때까지도 2G폰, 전화문자 되는 2G폰 쓰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학교도 안 다녀요. TV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우리 애 심심했을까요? 안 심심했을까요? 최악은요. 형제도 없어요. 못된 부모죠. 아무것도 없으면 같이 놀 형제라도 놔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우리가 심심했던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별짓 다 하면 살아났겠죠. 어쨌든. 어쨌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죽지는 않았잖아요.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별짓 다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별짓 다 하는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별명을 하나 지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별명을 지었대요. 뭔데? 그랬더니 혼자 놀기 달인. 자기 별명이 혼자 놀기 달인이라는 거. 정말 혼자 별짓 다 하고 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시즌에 진로 캠프를 보냈어요. 좋은 교사 운동에서는 진로 캠프를 보냈는데 진로 캠프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학습지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네가 좋아하는 거 써봐라 이런 학습지예요. 나무를 그려놓고 나뭇잎을 이렇게 빈칸으로 나뭇잎을 많이 만들어놓은 학습지. 하도 많이 썼길래요. 좋아하는 거를. 제가 일일이 세봤어요.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세봤더니요. 22개를 써놓은 거예요. 좋아하는 거 22개를.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요 똑같은 학습지 나눠주고 너 좋아하는 거 써봐 해보세요. 여러분 다섯 개만 써도 훌륭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22개 쓴 우리 애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요 22개를 다 좋아하는 걸 쓸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 게 많았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게 얘기하면요. 게임, 웹툰,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 진로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중3, 고3 물어보세요, 중3, 고3. 너 뭐 좋아하니?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뭐 잘하니? 잘하는 거 없는데요? 커서 뭐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 우리 엄마는 알까요? 엄마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제3자가 진로지도를 해요? 여러분 진로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심심한 가운데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이라이트한 건물들이 아니, 그 나무들이 건물을 지어낼 때 거기서 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지금 아이들의 결정적 시기에 재밌는 것 외에는 관심 없는 아이들을 만들어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의욕이 없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도 모르고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잖아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파고예요. 여러분 딥러닝 이 알파고가 결국은 뭐예요? 이 알파고가 커제랑 그 이세돌을 잡았죠? 그죠? 나도 그 정도는 안다는 동의하는 표정을 좀 지어줘야 제가 그 다음을 그냥 나가지. 이걸 또 동의를 안 해주면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예. 근데 알파고가 커제를 꺾었을 때, 커제 막 울었어요. 커제가 인터뷰하는데 울더라고요. 근데 커제 울 필요 없어요. 이 회사가요, 바로 커제를 이기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파고는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바둑 안 둔대요. 커제 이제 울지 않아도 돼. 그러면 바둑 그만두고 이제는 뭐 잠잘까요? 알파고? 여러분 알파고 이제 뭐 한다고 발표했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사들의 환자 진료 기록을 입력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과 커제를 이긴 이유는 하나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둑 기록, 기보라고 그러죠. 기보. 기보를 다 입력해서 계산한 거예요. 이제 의사들의 진료 기록을 다 입력해서 그거 가지고 진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아주 유명한 의사도 오진율이 30%에서 40%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만큼 인간의 몸이 신묘막측한 거죠. 그런데 알파고는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98.5%의 확진율을 우리 내가 보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숨이 달린 문제를 30, 40% 오진율이 있는 인간한테 가서 하고 싶으세요? 98.5%의 확진을 갖고 있는 알파고한테 받고 싶으세요? 알파고를 찾아가고 싶겠죠? 그럼 뭐 어떤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없어지는 거 앞으로 여러분. 이 알파 그 뭐야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업의 70%가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취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너무 어려운데 70%가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70%가 사라진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요. 새로운 70%의 직업을 만들어내는 게 4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그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이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예. 스마트폰은 오래 썼어도 상태는 아주 양호해, 우리 친구. 훌륭해. 스마트폰을 많이는 안 하나 보다, 갖고는 있어도. 어? 그지? 칭찬하는 거야. 왜 웃고 그래, 어색하게. 칭찬해준 건데. 그래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요, 실제로 그 얘기를 다뤘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70%의 직업을 만들어내야만 인간이 살아남는데, 새로운 70%의 직업을 창출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라지죠, 당연히. 시스템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직업도.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70%를 만들어내는 인간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했는데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키우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복잡한 과제를 해결한 능력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바깥쪽 내 이미리 속에 별짓다는 건물이 지어진 사람만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 3, 4, 5번 보세요. 2번, 3번, 4번, 5번은요. 결국은 1번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죠? 부연 설명이죠. 뭐 이게 이걸로 다 되는 거죠. 이게 다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 이러고 살면 복잡한 과제를 내가 해결해요? 얘가 해결해요? 얘가 다 하면 여기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요. 이걸 쓰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결정적 시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녀가 아직 20살이 안 된 아이가 있다면, 거실에 TV가 있다면 거실에 있는 TV를 반드시 옮겨놓으세요. 제 말을 경청하셔야 돼요. TV를 없애라가 아니에요. TV를 없애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치워라는 거예요. 치워라. 이게 또 경청이 안 되는 분들은 또 강의 듣자마자 집에 가서 TV 없앴다가 막 부부싸움하고 또 쌩 난리를 치고 이런 집들 진짜로 있어요. 많은 남편들이요. 아내랑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이 리모컨과 결혼을 해가지고 TV 없애면요. 또 쌩 난리를 쳐요. 뭐 이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마시고 치워. 어디다? 안방으로 옮겨놓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 주무시는 침실로 다 반드시 옮겨놓으시고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는 집에서 TV 소리가 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애들 다 잠든 다음에 아빠 보고요. 밤새 하라고 그러세요. 밤새 보라고 그러세요. 밤새. 체력만 되면. 요즘은 밤새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애국가가 나왔거든요. 12시에. 요즘에 애국가가 안 나와. 그리고 아까 놓친 방송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밤새. 다 올라와요. 뭐 본방 사수할 필요가 없어. 그 말은 거실에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만 거실에 치워도 아이들이 거실에서 정말 별짓 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심심해서 별짓 다 하는 걸 여러분 볼 때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드디어 우리 아이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구나.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에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실에 TV 없어라. 치워라. 그리고 아이들이 TV 소리가 안 나게 하라. 두 번째, 스마트폰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가 한 것만큼만 하세요. 스티브 잡스가 누구예요?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한 것만큼만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죠? 제가 제안하는 것보다 스티브 잡스 얘기를 들어봅시다.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And it's got an all-new design. It's just beautiful.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개발하며 전 세계를 열광시킨 스티브 잡스. 그의 집안 구석구석은 대형 터치스크린과 스마트 기기들로 가득할 것 같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잡스가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금지령을 내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를 자녀들도 좋아하냐고 기자가 묻자 잡스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잡스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슨도 잡스는 저녁이면 부엌에 있는 긴 식탁에 아이들과 둘러앉아 책과 역사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잡스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 자녀들 아이패드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거 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주면. 당연히 좋아하죠. 그거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를 물어보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뭐 뻔한 질문을 왜 물어봐. 뻔하지. 운문이에요, 운문. 거기에 잡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잡스가 제일 잘 알죠. 지가 만들었는데. 이걸 줄 수가 없는. 이걸 주면 그 자녀들의 바깥쪽 내 2mm가 전면적인 재개발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레저타운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스의 대답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써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이구. 써본 적도 없다. 기자가요, 이 사람을 찾아가. 이 사람은 잡스 전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잡스 집에 자주 인터뷰하러 갔는데 기자가 이 사람을 알고 이제 물어본 거야. 너 그 집에 자주 갔잖아. 잡스가 나한테 생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기사 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해서 취재하는 건데 네가 본대로 말해다오.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다오. 그거 물어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내가 잡스 집에 여러 번 갔는데 그 자녀들이 손에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스마트폰 찾지도 않더래요. 그 자녀들은. 두 번째, 잡스도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안 하더래요. 잡스는 뭐 했는지 읽어볼까요? 잡스는 시작. 네, 책을 읽고 토론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면 바깥쪽 내 이밀의 언어, 창의력, 분별력, 절제력, 이 인간의 뇌를 만드는 시냅스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짓을 해야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TV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그게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잡스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영기 집사님을 아는, 그 집을 자주 가는 우리 옆에 어떤 집사님이 계신다면 제가 묻겠죠. 우리 형규 집사님 네, 자주 가시죠? 네. 그 집 갔을 때 뭘 봤는지 본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우, 제가 이영기 집사님 네 가니까요, 주원이랑 뭐, 걔네들은 일제 손에 스마트폰 안 쥐고 있더라고요. 어우, 아빠도 집에서는요, 스마트폰 하지도 않고 맨날 아이들 붙잡고 큐티만 하고 성경만 읽고 있더라고요. 이런 증언을 여기 모인 모든 부모님들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요, 그 증언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구역 모임을 네 가정이 합니다. 두 가정, 저랑 또 한 가정은 아이들이 다 이제 성인이 됐고요. 나머지 두 가정은 초등학교 두 명, 중학교 두 명, 이렇게 두 명씩 있고 있는데, 우리는 구역 모임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자주 그 집들을 이제 가게 됩니다. 저는요, 그 두 집에 가서 단 한 번도 그 집 아이들이 스마트폰 쥐고 있는 걸 못 봤어요. 왜? 다 투지폰 쓰거든요. 모든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안 씁니다. 없어, 아예. 그 중학생 아이에게요, 맨날 투지폰 들고 친구한테 문자 보내길래 내가, 야, 니네 반에 이거 들고 다니네. 또 이네한테 자기가 유일하대요.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 없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니? 아니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훌륭하죠. 그 두 집은 다 TV도 없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면요, 항상 아이들이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제 우리 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 항상 같이 하니까 아이들도.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고 이제 삶 나눔할 때 지들 가서 노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증언들을 우리 가정을 방문한 이웃들이 우리 가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곳에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이 미래 70%의 직업이 없어질 이 시대에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 7년 흉년이 올 때 거기 답이 없었어요. 왕도 답이 없었고요. 대신들도 답이 없었고요. 이집트의 경제학자들도 답이 없었어요. 오늘날 그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이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고 AI가 출현하고 있고 점점 이 그 잉여 노동 사실 뭐 이제 인간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자본가들이 그냥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노는 사람들한테 소비를 해야 이게 공장이 돌아가니까 기본소득이 나오고 이 시대 경제학자들이 하는 건 하나입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 답이 없다.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답이 없으실까요? 저는 하늘에는 답이 있다고 봐요. 문제는 하늘의 답을 이 땅에 끌어올 자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 시대에 그 중동 지역에 7년 흉년이 오는 그 시대에 요셉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답을 가져오는 자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면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과 한 가치 안에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결정적 시기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이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는요, 이 결정적 시기들을 힘들지만 스스로 살아내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카톡을 해야 된다고 스마트폰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단톡방에 모든 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들은 단톡방과 카톡이 필요해서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컴퓨터를 켜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서 카톡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친구 대답해봐. 컴퓨터를 켜면 이거 돼 안 돼? 컴퓨터를 켜도 카톡 다 돼. 아이들이 원하는 건요,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침대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학원에 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손에 달라는 뜻이에요. 손에. 엄마 나는 단톡이 필요해. 아니요, 손에 올려줘. 손에. 이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꿔서. 여러분 손에 올려주면 이거 들고 화장실 가야 한가요? 우리 애들 친구들 대답 좀 해봐. 이거 들고 화장실 가야 한가? 이거 들고 침대로 가야 한가? 이거 들고 학원 가야 한가? 이러고 살면 다른 건물을 지어낼 기회가 생기겠냐고 여기에. 다른 건물을 지어낼 기회가 안 만들어집니다. 이걸 두고 있으면. 여러분 책을 읽어야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들고 있으면 책 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심하지 않으면 책 못 읽습니다. 손에 이거 들고 어우 심심해 책 봐야 돼. 어우 심심한다 책이 없다 심심한다 책이 없다. 이게 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책을 읽어내지 않으면요, 여기 언어 구성이 안 됩니다. 복잡한 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너무 단순해져 있고, 너무 멍 때리고 있고, 지금 여기 청년들도 나와 있지만, 제가 엊그저께도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학부를 맡고 있는데, QT를 할 수가 없대요. QT 지도를 할 수가 없대요. 대학생들이요, 성경 읽고 같이 QT를 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는데, 이해를. 그래서 QT가 안 된대요, 아예. 남의 나라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가능한 것이에요. 저절로 20살 됐으니까 큐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깨달음과 가르침도 주셔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가 바깥쪽 내 2mm 속에 만들어진 그 통로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통로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 시기에는. 그래서 뭐 하겠다 그러면요, 스마트폰 컴퓨터 켜서 하라 그러세요. 컴퓨터 켜서 하라 그러고. 왜 2G폰인 줄 아세요 여러분? 2G가 필요해서 2G폰인 거예요. 2G가 살아내려면 2G가 필요해. 파이팅 스피릿.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지금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떠드는데 나만 꾸준 핸드폰이고 완전 왕따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친구는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 당하더라고요. 맞아 틀려? 맞잖아. 왕따의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의 문제 있는 거지. 실제로요, 한 엄마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세요. 중학교 1학년 딸과 엄마 아빠 이렇게 셋이 앉아서 제 강의를 들었대요. 오늘 이런 분위기죠. 강의 끝나자마자 이 딸이요, 웃으면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엄마 안 되겠지? 바꾸는 게 좋겠지? 자기가 먼저 2G폰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드려요. 예,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강의 중에 엄마 입장에서 완전 땡큐지. 그래서 이제 바꿔줬대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위약금을 32만원 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 물고 바꿔줬대요. 근데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엄마, 엄마, 내 친구 누구 알지? 친구 이름을 대더니, 엄마, 내가 그동안 그 친구 열심히 설득해서 오늘 드디어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단말기를 바꿨어요. 얘가요, 지만 바꾼 게 아니라 친구를 들대 볶아가지고 친구도 2G폰 쓰게 만든 거예요. 이게 파이팅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교실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문제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많은 아이들이 쓰냐 안 쓰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데 행신동 쪽에 경기제일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 경기제일교회가 있는데 그게 중학생이 60명인데요. 중등부가 90%가 제 강의를 듣고 한 번에 2G폰으로 단말기를 다 바꿨어요. 90%가 다 바꿨는데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그런데요. 야, 너 왜 갑자기 스마트폰 어떻게 하고 그 들고 다니니? 그러면 애들이 우리 목사님이 일제로 다 같이 바꾸기로 해서 다 같이 바꿨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애들이 야, 미쳤냐? 아니, 엄마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 교회 목사님이 바꾸라 했다 바꿔? 아이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아이들은요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르게 살 거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전국에서 제가 하도 강의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지 전국에서 찾아와요. 지금 들어보니까 탐방 중등부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부장 선생님이랑 한번 가보세요. 경기제일교회. 거기는요 학교 끝나면 모든 애들이 학교로 옵니다. 아, 교회로 옵니다. 학원을 안 가요. 그전에는 학원도 많이 보냈는데 교회로 오는 애들이 다 전교 1등을 하니까 학원을 안 보러 전부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교회로 다 와서 교회에서 2G폰 쓰는 애들끼리 모여 노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PC방 안 가고 같이 책 읽고 숙제하고 교회 와서 숙제 다 하고 교회 와서 같이 놀고 교회 와서 큐티하고 이걸 그냥 한대요, 다. 그런데요, 공부 성적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이들이요, 교회로 다 모이기 때문에 학원 보내든 엄마들도 빼가지고 교회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 핵심은요,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2G폰을 쓰게 하는 게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예. 네. 동생도 있구나. 둘이나 있어, 동생이? 예. 네. 오빠, 형이 본을 잘 보여야 되겠다, 동생들을 위해서, 그지? 이름이 뭐라 그랬지, 아까? 아, 이산이라 그랬지, 맞아. 미안해. 탄성. 가수성이 안 생겨서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이산이는 오늘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꼭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어휴, 내일 알아서. 그럼 바꿔볼까? 2G폰으로 바꿔볼까? 예스 노만에 허허는 안 되고. 바꿔볼까? 어머니 들으셨죠? 바꾼대요. 딸을, 아, 자식을 잘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데, 어쨌든 바꾼대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지? 형이 안 쓰는데 뭐. 그러면요, 우리 동생 둘은 사달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이산이가 2G폰으로 바꾸고 나서 어색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그 현상교 2학년 아이들이 다 같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할 과제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엄마의 파이팅 스피릿은 현상교회 중등부가 스마트폰 제로가 될 때까지 엄마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바꿨어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려면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이사님만 계속 2G폰 쓰면요, 자꾸 점점 소외감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만 좀 따다운 느낌 들고. 그러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제의 가치. 그래서 이 교회가 스마트폰 제로 운동을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로가 될 때까지. 중등부 제로, 고등부 제로, 초등부 제로. 그래서 살아내면 여러분 대학 가서 우리 친구들 20살부터 써도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 그치?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 20살부터 쓰기 시작해도 이거 몇 년 쓸 거야 앞으로? 80년 지겹게 쓸 거야 이거요. 앞으로 걱정 마. 지겹게 쓸 거야 앞으로.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환경을 만들어서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 삶을 살아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잘 협조해서 협의해서 한번 결단하고 가기를. 왜 웃는가? 몇 학년이야? 어? 아직 어리구나. 스마트폰 있어? 고등부 누구? 어? 동생이 계속 보면서 형 걱정을 하고 있네. 고1이라 그랬지? 어떡할 거야, 나는. 공부 좀 해야지. 없앨 수 있겠어? 예스, 노를 해. 죽을 것 같아, 없으면? 잘 들어봐. 뭐라 했지, 이름이? 응? 준영이. 준영아. 사단이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어. 준영이가 인생을 다 살면 죽을 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단이 나타난대. 준영이가 죽을 막 말락 죽을락 말락 오락가락 하고 있어 나타나고 야 준영아 지금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내 말을 꼭 듣고 가야 되고 막 흔들어 깨운대. 깨워놓고는 얘기를 한대. 있잖아 준영아 네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였어 하고 우리 준영이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의 계획들을 원래 계획들을 쫙 말해준대. 근데 있잖아 너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줬지.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준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준 게 아니야. 내가 니네 엄마 속여서 사주게 하신 거야. 내가 니네 엄마 귀에다 대고 맨날 얘기했거든. 니 자식 왕따 당할 거를 보려고 그러냐고. 사줄 건 빨리 사줘. 남들 다 갖고 있는데. 니 자식 없어. 맨날 저러고 있는 거 봐야 되겠어? 사랑한다며 사줘! 그러고 막 했더니 니네 엄마가 입가닥 넘어가가지고 바로 사준 거야, 그때. 그래, 너 중학교 2학년 때 이러고 살았잖아, 이러고. 야, 내가 너 그때 학교 갈 때 봤다? 등교할 때.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라는데 손도 안 씨럽대. 너 이러고 가더라, 야, 그때. 너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할 때 내가 봤어. 중간고사 공부할 때. 야, 책상에 책은 펴놨더라, 펴놨어. 근데 옆에서 스마트폰에서 카톡, 그러니까 두 시간 내내 책을 한 줄 알고 계속 카톡만 하다가 그냥 짐 싸고 집에 가던데? 그때 내가 옆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러고 살아가지고 여기 온갖 엉뚱한 거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이제 죽게 된 거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 근데 나한테 속아서 그렇게 산 거야. 알고 나가. 잘 가. 그러고 보낸다는데요. 죽기 5분 전에. 우리 준영이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고 싶니? 너무 리얼했나? 준영아. 하나님 널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클릭해서 이 많은 친구들 중에. 특별히 동생을 통해서. 동생이 너무 나한테 막 눈빛을 보내는 거야. 내가 놓칠 뻔했는데 봤더니 글쎄 얘기를 하는데 어때?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그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고 싶어? 그건 아니지? 아니야 되겠지? 휴대폰을 바꾸고 한번 이제 2년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1학년 거의 다 갔고 2학년 3학년 응? 옆에 친구가 격려해준다. 우리 친구는 어? 어떻게 할래 친구는? 몇 학년이야? 중3. 형이네? 그럼 중3 어떻게 할 거야? 바꿀 수 있겠어? 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휴지폰 바꾸고 좀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이 좋은 시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안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죠. 준영이는 5분 있다 다시 물어볼게. 5분 동안 기도해. 자, 에스키모인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 그럽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오디오.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더군.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바로 혀가 싹 베어지면 이 늑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혀가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솟아도 얘는 감각이 있어 없어요? 감각이 없으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손에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요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목숨,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요 우리도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 바깥쪽 내 이미리 안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에는 우리 아이들 한 명, 소자 소년이란 뜻이에요. 이 소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 없다? 분명히 예수님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창세 전부터 만들어졌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뤄지고 있는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스마트폰 편하고 빠른 것 의존하면서 건물이 지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엄마의 생각, 아빠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 성황당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찌를 때가 있지, 이 땅에서. 언제? 예, 수능철에. 이런 종류의 기도.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의 생애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늘의 뜻을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서 이뤄내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내는 기도.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강의 끝나보면, 아우 소장님, 그런데 어차피 스마트폰 이게 대세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스마트폰 주고 잘 절제하도록, 그냥 절제하며 쓰도록 그런 방법을 택할게요. 그게 제 신조입니다. 막 이래요. 자기 신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조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아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키워가면서 우리한테 묻지 않으세요. 야, 네 자식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말해봐.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거기에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중보하고 때때로 파수해주고 이런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 뜻을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뇌과학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해서 접목을 시켜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것입니다. 준영아, 드라마를 보면 잘 들어 진지하게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 지금. 미안해 부담을 줬어. 드라마를 보면 초반부에 화려하게 등장해서 주인공처럼 막 활약하다가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어, 그지? 일단 죽으면 주인공은 아니야. 근데 맨날 으덧터지고 빌빌거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살아남아서 마지막 방송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 누구야? 그게 주인공이야. 마지막 방송에 등장해야 주인공이 되는 거야. 준영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계획된 그 모습의 삶을 끝에 마지막 삶에서 살아내야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 80년에 비하면 2년은 너무 짧잖아. 그지? 2년 동안 그걸 유보하고 살아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주신 감동이야. 자, 어떡할래? 마지막으로 묻는다. 자, 1학년 고1 자녀가 있는 엄마 아빠들 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고1 자녀가 있는 엄마, 아빠 분들, 예. 우리 준영이를 돕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이 투지폰으로 다 바꾸는 것을 결의해서 준영이가 편안하게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아니, 손 드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가능하세요? 한 명만 가능하네? 가능하세요? 아, 부모가 하라고 물어보기는. 물론 아들 어디 있어? 그 아들만 물어보자. 예? 어디 있다고요? 아. 이름이 뭐야? 잘 맞금 잤지? 대충 들었지 그래도? 들었지? 예. 엄마 아빠 의지가 있으세요? 네. 엄마 아빠 의지를 순종하고 같이 살아내고 싶은 의욕이 있어, 너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널 되게 존중한다, 야. 물어서 하겠단다. 너는? 어려워? 응? 친구들이 다 도와주겠다고 쳐다보고 있다. 예, 어쨌든. 같이 결정하시고 잘 한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꾸시고 교회 안에 정말 중고등부 안에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아, 오늘 2번 하는데 이제 만 2시간이 갔어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에서 이제 실행에 내야 될지에 대한 그 매뉴얼처럼 쓴 책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읽어보고 부모님도 쭉 읽으시면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요. 여기 답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읽었다는 분들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 엄마들도. 반복해서 읽으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다 있습니다, 답이. 근데 사실은 그거를 잘 이제 못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들이 여기저기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더 필요한 강의들을 듣고 싶으시면 사이트에 그 유튜브 같은 데서 권장희라고 치면요. 그런 강의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현상교회에서 이런 시간들을 한 두세 번 더 가질 수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방법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준영이 어떻게 할래? 바꿀 수 있겠어? 응? 뒤집으로 한번 바꿔보자. 나중에 정 안 되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그때 다시 내가 또 요청한다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질러보지 뭐. 응? 옆에서도 한다는데. 중3 동생도 한다 그러고, 어? 중1도 한다 그러고, 다 한다는데, 고1 형이 본을 보여야지, 앞에서. 유진이는 어떡할래? 어? 유정인가? 유진이 맞잖아. 응. 어떡할래? 미소로 떼어올려고 하지 말고, 한번 바꾸고, 한번 살아봐. 어떡할래? 웃지 말고 대답을 해. Yes, no만 해. 근데 엄마의 아빠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거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 결정하는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진실을 내가 얘기해 주는데. 그죠? 어머니 그죠? 네, 그렇대잖아. 그 대신 딜을 해.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뭐 청바지를 사고 싶으면 이 청바지를 나한테 사달라고. 내가 이거 어려운 결정을 했으니까. 뭔가 하나를 딜을 해. 어? 좋지 않니? 학원을 하나 끊어달라든가 그 없애달라든가 뭐. 네. 하나를 딜을 해서 이걸 버리는 대신 뭔가 하나를 얻어 엄마한테. 알았니?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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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셋이 지금. 동생 셋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오후 시간에 정말 우리 영을 깨우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워주시고 이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할 거룩한 신부들로 마지막 방송의 주인공으로 서도록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이 문제에 좀 더 깊이 있게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직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상교회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온전히 연합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니까 상당히 의지가 굳센 것 같아요. 웬만큼의